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은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변질되지 않은 복음, 바벨론의 포도주가 섞이지 않은 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참 종교개혁자들은 말 그대로 그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의 어떤 편익과 그냥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거나 뭐 아무렇게 하면 어때 대충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 그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히 혼자서 서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은 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정말 이 사탄은 항상 온갖 오류와 잡동사니와 이런 것들로 기만하고 또 때로는 억압하고 하면서 막 회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쉽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결코 종교개혁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어떠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게 사실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같이 선 그 14만 4천의 그 모습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며, 또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면서 어둠을 밝힐 때 그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의 한 대표로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이 죄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119편 시편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에 1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을 통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패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온전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을 보고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받았다는 그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탄식하는 눈물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계명을 하나하나 정말 빠뜨리지 않고 1.1획이라도 다 이룰이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이룬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또 119편 시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율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7이라는 완전 숫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체가 바로 찬양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마지막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진리는 이렇고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고 이 시장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바벨론 오류는 이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내가 정말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일치하는 생애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전 있거든요. 간절함이 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느냐. 그들은 최소한 자기가 얘기하는 바대로라도 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은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진리들, 가장 올바른 진리들이 하나로 구슬처럼 묶여져가지고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진 빛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 별로 많지 않고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 추수꾼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명의 온전한 순종 부분과 그리고 말씀의 경험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구속의 신비가 그건 같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찢어졌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이 말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삶이 내 삶이 지금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면 일치되지 않다면 가슴을 짚고 통회하고 개혁하는 마음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단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나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흐름한 지구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 주어진 어떤 거룩한 사명에 대한 그냥 임무 태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전파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 삶을 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믿고 깨닫는 바가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선하고 악하고 그걸 떠나서 믿는 바대로 사람은 살아나가는데 지금 사단은 온 세상에 뿌려놓은 그 잘못된 오류로 인해가지고 세상이 온통 바벨론의 교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거기에 대한 개혁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고 했는데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남겨두라 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바로 추수의 시기라는 거죠. 이 추수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 42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라지인 죄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그런 모든 것들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이제 덜쳐냈다는 거죠. 마지막 주스로서. 그래서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그 오류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무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바뀌어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죽지 않고 그냥 육신이 있지 영혼은 쑥 빠져나와서 뭐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그런 이상한 거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교회의 거짓 성령 운동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덜쳐낸다는 거죠.
회복을 하시죠.
네. 이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빛을 받은 우리의 마음과 역할이 이제 어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한 1서 3장 말씀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 즉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그 말씀대로 죄를 범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친히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하나로서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역할 그리고 바벨론이 뿌리는 오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는 빛으로의 역할을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을 저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누구나 다 아마 요즘 뭐 목사들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다. 뭐 저도 어디 보니까 제2의 종교개혁 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지 않을까. 아마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심으로 떨떨 뭉쳐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공고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못된 이설들, 오류들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그게 교리화 돼가지고 하나의 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거기에 있으면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내적인 걸 이루어지, 내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평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그 원죄설 같은 원죄설, 뭐, 아니면, 영원 지옥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옥설. 뭐, 중간에 연옥에 갔다가, 가족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자기 평상시의 삶에서의 공로, 행위, 이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구원을 단계별로 이루어간다는 그런 부분들. 뭐, 고해성사, 우상숭배, 온갖 이런 것들. 성인숭배, 이런 것들. 뭐, 예정론, 행위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면 율법주의, 아니면 또 완전 자유주의,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요. 사실상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뭐, 깊게 다루려고 그러면 한 주제 갖고서도, 뭐,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씩은 좀 터치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그 이전에 믿었던 그 원죄설의 개념 이런 거였어요. 그 시편 그 51편에 보면 모친이 죄악 중에 내가 모친의 죄악 중에 이렇게 출생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그 의롭게 살 수, 완전하게 의롭게 살수 없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틀리지 않는데,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손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것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이제 안심하라. 처음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뛸듯이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죄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다 완전히 해결났다니까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개혁되었었고, 사실상.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죄를 버리는 생활을 했었고. 그랬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은혜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아니, 정말 요즘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변화를 시켜도 완전한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 사실상 십자가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이기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믿는 복음은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요. 주님은 100%를 원하시는 분이지 99.9%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100%의 굴복과 100%의 순종과 100%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100%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능력을 내가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진리는 섞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인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꿰어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떤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피로 온전해졌다, 당연한 말이죠. 십자가의 피로 온전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삶 자체거든요. 원래부터 영원부터.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은 역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되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교묘하게 십자가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해결해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죄 지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의 죄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개념에. 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끄니까, 강권하니까, 나는 십자가의 사랑, 내가 십자가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거나, 무슨,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할게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유혹에, 유혹은 오겠죠. 눈이 있으니까, 귀가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긴 하지만 역시 거기에는 주님의 피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지, 자기가 스스로 이기거나 아니면 그걸 다 해결해냈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지금 온갖 타락이 기독교계에 만연한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변질된 복음에 온 교회가 마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저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계명을 또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 일례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인데 일례를 드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어떤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으면 화를 낼 것 같아서 안 받았다. 그러시고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왜 전화를 안 받았는 이유를 다른 거짓말로 변명을 해서 얘기를 했다. 자, 봐라.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 있느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게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거짓복음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그런 마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해 있다는 생각.
그게 원죄설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참 신뢰가 있어요. 그 원죄설에 대한. 그게 원죄설이 사실상 기독교계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뿌리 박히게 된 계기가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실 거기에 왜 성자를 붙였는지는 아이러니할 정도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거스틴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이제 사생아를 낳게 된 거예요. 사생아를 낳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 합리화에 대한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성 문제가 아 이거는 원죄구나.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아 원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설 때문에 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원래 내 속에 원래 원천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만들어낸 것이 원죄설이거든요. 결국 뭐냐? 만약에 그 어거스틴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결코 그런 걸 만들어내지도 또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겠죠. 자기 합리화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냐? 어거스틴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왈렌스인들 중에 도나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죄를 지어도 용납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만 침례를 줘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기하고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을 하고 또 끝까지 말살을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유럽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 가르침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돼서 그게 합리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원죄설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또 한 가지 제가 심각하게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그 오류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옛 계명을 다 폐하셨다는 것. 예. 그로 인해서 발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거보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도덕법으로 윤리법으로 또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죄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거짓말, 음행, 간음, 우상숭배, 그다음 뭐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이런 그 말씀들 로마서 1장에 너무도 잘 되어 있죠. 당짓는 것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런 제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범위죠. 그래서 네.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아까 전에도 시편 119편을 우리가 참 그 말씀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게 보면은 그 다윗이 그 기도 가운데서 계명을 떠나는 자, 율례를 버리는 자, 주의 법을 쫓지 않는 자, 법도를 버리고 그런 말씀들에 준해서 다윗은 하나님 하는 계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주의 법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준수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119편 1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여호와의 법을 폐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단체가 세움으로서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을 때 그 때를 딱 맞추어서 때와 법을 변경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십계명의 이계명인 그 우상 숭배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제4계명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그 계명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4계명을 딱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피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라고. 그 지금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
예. 그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작은 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저는 이렇게 구약을 비춰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회파된 하늘 성소의 복원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니엘서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자급분 세력 교황권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했다고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회파된 내용이 뭐냐면 뭐 어떤 역사가들은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 당시 나타난 근데 그런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 같고 그 자급분 세력이 성소를 회파했다는 건 그 하늘 성소를 회파했다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칭의를 그 상징하는 성소들의 그 사역,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를 그런 어떤 고해 성사나 뭐 행위, 각종 행위 구원으로 이 작은 부 세력이 회파를 시켰어요. 성소 그 뜰을. 그 다음에 그 성소 처책관, 그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중보를 하시는데,
지성소.
우리의 중보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거를 교황권이 가로챘다는 거죠.
중보사.
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성소 첫째관을 회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 둘째관 지성소를 어떻게 회파를 했냐. 하나님의 변경될 수 없는 거룩한 계명 율법을 자신의 권위로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를 회파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이게 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파된 거 가라지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구원의 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편에 보면 주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소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신가 구속의 경륜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표인데 이 성소를 회파했다는 건 회파해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건 우리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소 진리의 회복 같이 내가 느껴진. 그러니까 성소 진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어떤 구원의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빛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변개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작은 뿔 곧 교황권이 사실 안식일의 계명을 사실상 변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율법 돌판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내두면 하나님 그걸 사람들이 그 율법 돌판을 섬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를 섬기듯이 지금.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폐하셨죠. 제도 자체는. 그러나 그 성소 제도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늘에 그대로 옮겨가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지금 흘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개혁 운동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자. 안식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것을 교황권이 여덟째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일요일 날로 바꿔버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 있는 교리집에 보면은 교황권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일요일 휴업령이 안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러나 머지않아 일요일 휴업령, 쉽게 얘기해서 짐승의 표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인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짐승이 세우는 그 권위를 따를 것인지. 이 안식일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날짜를 지키는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 마음속에 안식을 회복하는 그 경험 안에서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의 회복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 아까 전에 성소가 훼파됐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좁은 길, 생명길을 다시 수축할 자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주수 때 성취될 어떤 안식일의 계획 사업 자체도 예언했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즉 거룩한 계명, 예수님의 그 의가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연이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럼 연이하시는 말씀의 6, 7절에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래서 8절에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되리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놨던 거예요. 지금이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또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아주 그 큰 누르기 뭡니까? 그거는 예정설이잖아요. 그것에서 좀 잠깐 나눌 수 있겠어요? 예정설.
그렇죠. 예정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사람, 구원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이렇게 해놨다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미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부분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아심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사명과 관련이 있을 때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죠.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사실상 개혁만은 좋은 영향을 또 끼친 부분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사실상 향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잘못된 그 오류가 사실상 예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역사를 해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닥에 땅에 떨어뜨린 교리거든요. 그리고 칼빈이 한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상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때 이 잘못된 예정설에 대한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리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바꾸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재 많은 교회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제외하는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실상 십계명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기본적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이면. 그리고 살인해도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특별히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범해도 되느냐?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이걸 맞다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정론과 맞물려 있죠. 어떤 사람 찍어놓고 찍어놓지 않았고, 여기는 분명히 선택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많은 오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성경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진리와 오류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진리를 이제 알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세기를 처음 읽었죠. 창세기부터 처음 읽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고 창세기를 읽는데 이 창세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게 지금 수많은 지금 말씀하신 오류들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단이 부렸던 기만의 모태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던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던 그 이론들이 자기가 예정됐고,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 받았고 예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따먹어도 내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이 보장됐고 예정됐기 때문에 그 이론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영혼 불멸설로 파생되는 강신술들, 각종 기적과 신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해서 거짓 복음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도 맞물려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오류와 각종 비진리와 오류와 그런 것들 통해서 변경된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켰듯이,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가짜 계명으로 바꿨듯이, 그런 오류들을 짬뽕시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짜 계명을 강요한다는 그런 그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의 또한 마지막 주자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온전히 체험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진리를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